오늘도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신 사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부족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오시는 성도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미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은 참 부족한 자가 한 5년 정도 성경 공부를 홀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성경 개관서라는 책을 참 어렵게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 2월 달에 기도 간담회에서 이 교회에 계시는 신동명 집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 우리 사목사님에게 제가 책을 선물을 했어요. 책을 보시고 귀한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책을 쓰고 나서 너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가 성경 속하고 너무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목사님을 이 교회에 찾아뵙고 상담을 하고 제가 7월 한 달 목사님 설교를 여기서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해서 한 40여 년 다닌 교회를 제가 중직을 모두 내려놓고 이 교회로 제가 임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제가 여기서 교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같이 제가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렇게 오게 된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구약의 전체적인 것을 강의를 할 때 한 3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을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이렇게 1시간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전반적인 구약의 구조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왕조사,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의 그 왕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그 제가 왜 그걸 얘기 드렸냐 하면은 그 당시가 출애굽이 BC 1446년 값없이 은혜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 나오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17권 정도가 선지자서가 있습니다. 뒤에 뭐 소선지자, 대선지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조그맣게 하박국, 스바냐, 뭐 나움, 오바다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설명드리고 말았는데 이 선지자서를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 성경을 늘 이렇게 우리는 제가 오늘은 하박국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서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굉장히 이거 하나 갖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부터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구약의 전체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이 선지자서가 왜 쓰여져 있는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없이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언약서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경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저지를 퍼붓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해주세요. 그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여기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문서를 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들은 직접 와서 사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17개 중에서 시간에 좀 분량을 마치다 보니까 하박국서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출애굽 이후에 한 800년이 지나온 시대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있을 때 한 800년이 지나온 시대에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선민 유대인들이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특히 선지자 살 때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할 때 그 당시에 어느 왕 때 어떻게 문제가 돼서 이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했는지 이거를 먼저 배경을 모르고 그냥 글자를 보게 되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박국서를 전체적인 배경과 요약을 해드리고 성경 본문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드리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봐야만이 또 제 집에 가서 각자가 혼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성경 강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참고서로 읽어오십시오 했지 그 책으로 강의한 적이 없어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저는 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으로 일단 하박국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박국 하게 되면은 선지자서가 17개 있는데 열왕기하 24장 정도를 넘겨가야 열왕기하 24장 정도 그 정도 배경을 봐야 하박국서를 역사적으로 맞춰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하박국하고 스바냐 에레미야가 동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이때 이렇게 같이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와서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린다면 요 당시가 유다 남왕국 말기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 말기 바로 요시아 왕이 그 애굽에 쓸데없는 전쟁에 나가서 무기태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남왕국이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때 이제 아들들이 여호아스가 3개월 치리하다가 애굽에 잡혀가 죽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호와 잘 아신 여호와 김, 그 다음에 여호와 긴 왕, 그 다음에 멸망의 시드기야 왕 이르는 그 시대인데 이게 요시아 왕 말기 때 여호아스 여호와 김 때 이때 이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은 완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배역하는 상태였어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 내용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시키러 오는 장면들이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보통 하박국은 씨름꾼이라고 하고 포용하는 자 하는데 하나님에게 사실 뭐 덤벼드는 그런 모습까지 여기서 열출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남왕국과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남왕국의 그 위치가 전혀 다르게 보고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박국이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악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 착한 하박국이 볼 때는 남왕국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의인이고 바벨론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악인들이 쳐들어오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때 예루살렘 전역을 둘러선 상태예요, 이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상태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치리하고 주관하시면은 어떻게 정의가 살아있겠습니까? 어떻게 공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저는 책에도 호소한다고 써있지만 대들며 따지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때 이제 하나님 하박국이 물어보는 것이 악한 자의 형통을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바벨론 악한 자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우리는 정말 의인인데 우리는 황홀한 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악한 자들은 잘 삽니까? 하박국만 이러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도 12장 1절에 보면은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은 시편 73편에 보면 그 기자도 왜 악한 자의 형통이 이렇게 됩니까? 그것을 성경 속에서 질문하는 것이 세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은 때가 되면 정한 때가 있는데 정한 때가 되면은 멸망을 한다. 그때까지는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정한 때가 되면은 전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을 제대로 너희들 입장 위치에서 정확하게 하박국에게 답변을 해줘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에서는 너희 바벨론을 데려다가 먼저 남유다, 남왕국 너희를 갖다가 멸망,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정말 쳐들어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언제 쳐들어오고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멸망을 기다리면서 하박국이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인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지금 하박국서의 주제로 보통 2장 4절인가 있을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의 어떤 중심 요절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물음부릅니다. 이 당시가 거의 유다 멸망 시절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스바냐, 에베냐 같은 공통점 그 선지자를 다 봐야 돼요.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에레미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33장 3절 부르짖어라 음미하고 심령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너희들은 포로로 가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떠들었던 것이 바벨론 포로로 가라. 왕들이나 귀족층들이 포로로 오면 가겠습니까? 어떻게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어. 40년 동안 에레미야는 그 말하다가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 망하는 그 멸망의 그 세상을 봐요. 이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는 사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사람이,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건데, 그냥 여기는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제가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보시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됩니다. 경고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배교 성사다 보니까는 하박국 선지자를 사실 보내서 경고한 메시지예요. 이게 경고라 하면 이해하지만 이 당시의 배경이 어땠냐 그러면은 바벨론 군도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박국이 아 우리 의인 죽습니다 하면서 이를 제기하면서 이 선지자서가 시작이 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냐이까 참 가기 전에 죄송한데 제가 보는 성경은요 책을 내다보면 잠시 개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역 성경을 이렇게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보게 하시니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호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의인을 둘러싸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의가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의인을 갖다가 악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애호싸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일단 하박국이 따지는 내용이에요. 5절 보시면요. 사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답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행한 일을 행한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겠는데 이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6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에게 공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쳐들어가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시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이 강포를 행하려 하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이러면서 11절까지 바벨론 이 군대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방법, 엄청난 이 세력을 비유하면서 이런 바벨론을 내가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답변하고 계세요. 그 12절을 보시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너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내용은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또 그 밑에 보면은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부패한 잘못된 나라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다는 것은 하박국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하면서 이제 1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 악인이 우리 같은 의인을 하박국이 볼 때는 예루살렘은 의인이고 바벨론은 악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하면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잘못하신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14절 가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니 또 그가 낙취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하여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이렇게 전부 다 비유한 겁니다. 낚시. 딴 나라 백성들을 낚시 엮으듯이. 투망의 엿보듯이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17절까지요. 2장을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서 서리라. 다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루에 가서 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 보리라 하였다.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에게 대항하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들어보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어조인 것으로 여기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절대권자만이 알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고 기다려라. 응? 더뎌도 지체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4절 보면 이제 여기서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도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의인은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배역해놓고 나서도 의인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리라는 얘기가 제가 아까 개회에 말씀드렸던 그 당시 선지자들이 특히 스바냐 에레미야에서 멸망 시절에 주장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 동시대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하박국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같이 동시대에서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너희들이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끝에 52장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0만이 넘은 그 예루살렘 쪽에 그 남왕국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요, 멸망되면서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자는 그 땅에 남긴다고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4,600명이 1차, 1차, 3차 포로로 갑니다. 에레미야 52장 보면은요. 그 많은 백성이 다 죽고 쓸만한 자 4,600명이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하나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속에 있는 그 역사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 선지자서와 그 내용을 비교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600명이 같이 시작이 됐던 건데 그때 이 포로가 언제 있었냐 그러면 BC 606년에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597년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에스겔입니다. 네? 그리고 BC 586년 3차로 다 잡혀갈 때 멸망이에요. 시디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갔던 것이 3차 포로. 그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4,600명이에요. 쓸만한 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 가서 다니엘도 교육 많이 받았죠. 에스겔도 역할을 많이 했죠. 또 우리가 보는 에스더도 황후가 됐죠.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믿음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이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 때문에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그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술을 즐겁고 거짓 때문에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엄청나게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 잘못되고 있는 모습이죠. 바벨론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나라들 이미 721년 그 악한 나라 아수르를 사용해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150년 이후에 다시 바벨론의 악한 나라를 바벨론은 아수리아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가지고 다시 악한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남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면서 쭉 5절부터 그들의 어떤 패악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 그 무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으신 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전부 다 이렇게 바벨론이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쭉 이 하박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7절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바벨론을 억누를 자가 나올 것이고 괴롭힐 자가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와요. 이 메대 페르시아에 대한 여기는 메대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점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 우리 다니엘서 보죠?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고레스 왕이 쳐들어가는 곳입니다. 쳐들어가면서 결국은 벨사살이 잔치하다가 이제 죽음을 면하면서 역사적으로 이게 다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바벨론도 이렇게 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악함을 했다고 이렇게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이 너무나 악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설명을 해줘요.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고 했다. 10절 보시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거. 많은 민족을 멸했습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대제국이 됐으니까요.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을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기 보시면 8절부터 11절까지가 바벨론을 풍자해서 설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벨론을 풍자해서.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자. 바벨론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쳐들어가서 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점령하는 나라 바벨론 역사를 보면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죽음을 갖다가 유도했어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해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여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으신 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말미암이 아니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요 내용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지금 일반 장로교 쪽이나 해서 CCM 찬송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이 CCM 가사를 여기서 뽑아왔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그때가 올 거라고 이 가사를 갖고 굉장히 많이 애창한 곳인데 성경의 이 선지자서는요 이미 경고가 그들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 예언서는요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뽑아서 그 구절 몇 구절 다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이러한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요, 정말 그런 영광이 그때 왔어요. 이 영광은 바벨론 포로를 3차에 끌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고레스 왕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3년 후 536년에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차 포로가 BC 606년입니다. 그래서 536년이에요. 돌아오는 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에레미야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있어요. 그 연도가 70년 동안에 다시 이런 엄청난 영광,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영광이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즉 2500년 전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면서 이게 지금이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들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선지자서는 역사로 보면서 이루어진 걸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또 쭉 20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그 일을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전부 다 바벨론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에 가리리라. 쭉 얘기하죠. 17절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해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이 이렇게 한 것을 다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8절 보시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를 말하지 못하는 우상으로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저 그것은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 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 잘못된 그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 종교들이 전부 다 바벨론 종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게 바벨론에서 흡수돼가지고 바알과 아사라상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론 종교들이에요. 바벨론에 이렇게 우상이 숭배되고 있었다는 것들을 또 한층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시니라 하면서 바벨론은 여호와에는 온전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을 1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서 하박국이 다시 이 기도를 해요. 이렇다면은 이미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은 하박국은 이미 바벨론도 앞에서 망한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남한국 사람들은 기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쳐들어와서 그걸 다 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하박국이 이때서야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라는 게. 시기온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쭉 읽어 나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인데,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으로 오시도다. 셀라 그의 영광을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의 세계가 가득하도다. 근데 여기 간혹 보면 시편이나 하박국서에 셀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시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다시 성전 건축할 때 그게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것들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면 뭐 뭐에 맞췄다 맞췄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셀라가 나오는데 셀라라는 것은 이제 음악을 할 때 잠시 휴식을 유도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음악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유도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회중들에게 어떤 의식적인 거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이럴 때 그 쉘라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기록에는 전해져 나왔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보기 힘든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것도 끝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의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노래로 찬양을 했던 겁니다. 4절 보시면은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춰졌도다. 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박국에게 찬양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의 기도를.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대한이 땅이 휘장을 휘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역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면서 이 시대의 절박함을 갖고 계속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의 처소에 멈췄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죠. 정말 하나님은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피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을 용서하지 않고 끝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 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수르나 바벨론, 느느웨이 같은 경우는 성경 속에 보면은요 아주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설립이 안 됐어요. 특히 느느웨이, 요나서에 본 느느웨이 같은 경우는요 물과 어떤 평토장을 내서요 땅 속에 있어갖고 요나서가 가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느웨이도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러 가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에게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16절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 도다. 자, 하박국은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멸망될 수밖에 없고 바벨론 쳐들어오고 용서될 수가 없고 이제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날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방법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 멸망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을 알면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창자가 떨리지 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기가 불평을 그치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17절 이후부터 잘못되게 전달된 부분이 있어요.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창자가 떨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결코 이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게 멸망의 나라 이렇게 성경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지금 하박국은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자기의 불평을 갖다가 이게 그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러다가는 나까지도 하나님에게 외면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절실함 갖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건데 요 17절도 이 CCM으로 아주 대거 동용이 되죠.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있는데 실제 성경 속에는 너무나 이렇게 하박국이 어려운 상황을 갖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은 처음에 대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보는 관점과 하박국이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하박국은 자기들이 의인이고 바벨론이 의인이라고 저 악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인입니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나올 겁니다. 너무 예레미야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의인 한 사람 구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은 멸망된 겁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의인이 몇 사람이 있을지 참 알 수 없는 숙제인 것 같고요. 이 시대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에레미야 시대가 동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악인이에요. 왜 더 악인이냐? 모세로부터 수없이 이스라엘 선민에게는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800년이 넘어간 세대지만 하나님을 배교하는 상태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보내질 않았어요. 뭐라 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관점은 너희들도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다. 바벨론도 악인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거고 바벨론을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박국서를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이렇게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뜻이 무엇이고 뭐가 내포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모르면은 성경에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줄 중요한 줄을 몇 줄을 뽑아다가 내가 애워서 그것을 이용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에까지 저도 성경은 다 모릅니다. 지금도 수없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과연 어떠한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각 책책마다, 66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대답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성경 줄기를 알아야만 하나님과의 나의 그 믿음의 성숙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묵상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은혜가 올 수가 있고 또 지혜가 올 수 있고 지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말씀의 자유함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성경책으로 정확히 보지 못하면은 말씀의 자유가 올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해답도 66권 안에 내가 얼마만큼 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예요. 요 내용을 정확히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알아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정말 즐거움으로 그냥 말로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서 예수님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안에 구절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렇게 쭉 하나의 서신서라든가 이걸 다 읽어가면 여기에 골자가 무엇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또 그렇게 처벌을 했고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책마다 알지 못하면은 특히 선지자서는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체적인 출구를 했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라 합박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뭐 책도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셔가지고 이 성경을 반드시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본인이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전할 수 있어야만이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나와요. 이걸 내가 그냥 듣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제 삶 속이 좀 변해져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내 거로 만들면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돼야만 우리가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 오는 날 아마 예수님과 좋은 영광을 같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천국의 뜰에서 예수님과 같이 거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말 저한테 부족한 자에게 두 번에 이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